우리의 삶보다 훨씬 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각 시대마다 또 각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사람들이 있었음을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대책이 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신묘막측하고도 불가사의한 역사를 펼쳐오셨음을 확인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왜곡되고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이 판을 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고 계심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비록 한국교회가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과 같고 불타고 있는 성문과 같이 여겨져서 느헤미야처럼 울 수밖에 없지만 거룩하신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다시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가 오래되고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게 해주시고 파괴된 기초를 쌓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일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도 전국의 예배당에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예배가 드려질 것입니다.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과 함께 예배가 부활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 부인과 자기 드림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예배가 예배답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가 좋은 샘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입니다. 이 기도회를 통하여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특별 새벽 기도회의 끝이 매일의 기도의 출발이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특별 기도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영적으로 목마르고 주린 영혼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와 같은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 영혼에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해갈함을 받게 해주시고 생명의 빵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배부름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예, 또 한 곳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아멘.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약 2,000명 전후에 사람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바람직한 부분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부부들 한번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부부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최고 가장 큰 오점은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 선악과의 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부부입니다. 아브라함은 특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그들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의 침실에 자기 몸종이었던 하갈을 들어가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중동 분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부부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살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늙은 종을 보내어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부엘세바와 그 늙은 종이 갔던 하란 사이에는 최소한 800km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늙은 종은 그곳까지 가서 리브가를 다시 부엘세바로 데려왔습니다. 그때에 이삭은 들에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결혼의 아름다움도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쌍둥이 형 에서를 편애하고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야곱이 눈이 흐린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이라고 속일 때에 옆에서 리브가가 사주하고 이삭이 좋아하던 별미를 만들어준 것도 리브가였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참 아름답고 좋았는데 결혼 생활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곱에게는 정식 아내 두 명, 비정식 아내 두 명, 모두 네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되었지만 아내들 사이에, 자식들 사이에 반목과 질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은 애굽의 온의 제사장의 딸 보디베라와 결혼했습니다. 유대인과 결혼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미디안 광야로 갔던 모세 역시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 시포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둘 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둘 사이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 다윗에게는 최소한 8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첫 아내는 사울왕의 딸이었던 미갈이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다윗이 너무 좋아서 춤을 추었는데 그 모습 그때에 다윗의 속옷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미갈이 비웃었습니다. 미갈은 남편 다윗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일 이후로 다윗은 미갈과 한 방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다윗의 대표적인 아내는 아비가일과 바세바입니다. 아비가일은 마온 지방에 살았던 부자 나발의 아내였는데 그 나발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자 그 사람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바세바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은 그 충신을 살인교사하고서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왕과 왕비였을지라도 신앙적으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경에 나오는 최악의 부부였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아합과 이세벨과 비슷한 부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함께 불행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땅을 판 일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에서 정직하지 못해서 그 둘은 한날 한시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남편과 아내의 이름이 모두 나오는 부부 가운데 도대체 아름다운 삶과 믿음을 보여준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보아스와 룻이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신약에도 남편과 아내의 이름이 함께 나오는 부부 가운데 아름다운 삶과 믿음을 보여주는 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자 요한의 부모인데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참 많이 쓴 부부입니다. 또 마리아와 요셉,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 샘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보면 의외로 성경에는 남편과 아내의 믿음이 함께 신실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남편 홀로 또 아내 홀로 신실하게 산 사람들도 있고 남편과 아내 상관없이 혼자서 신실하게 산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결국 남편이든 아내이든 하나님 앞에 먼저 신실하게 서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2인 삼각을 하듯이 배우자와 함께 한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자 삶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함께 사역한 성경에 나오는 정말 좋은 샘플 가운데 하나입니다. 브리스가가 그 아내의 본명이고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의 애칭형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의 아내와 함께 사역을 했다는 말은 나오는데 베드로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참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들 부부의 이름이 사도행전에 세 번 나오고 로마서,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등 세 권의 바울 서신에 말미에 문안 인사를 할 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여섯 번이 나오는 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오기 전에는 아덴, 즉 아테네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다른 지방에서 사역을 할 때는 많은 사역의 열매들이 있었는데 아덴에서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소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심을 믿으며 자신을 더욱더 온전히 내어드리기 위해서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는 걸어서 꼬박 3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심신이 많이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고린도는 각종 그리스 신전이 그 위용을 자랑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린도의 주신은 미의 여신이라고 알려진 아프로디테였습니다. 로마식 이름으로 하면 비너스입니다.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사제가 1,000명 정도 있었는데 그들은 밤이면 합법적으로 매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 여자는 매춘녀와 동의어로 사용이 되었고 고린도에 가다라는 동사는 타락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타락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엄두를 내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도시 한가운데 바울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한 부부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들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부는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로 바울과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래해서 자비량 선교사를 천막 만드는 사람, 텐트 메이커라고 부릅니다. 유대인 부모에게는 두 가지의 의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토라, 즉 율법을 자식들에게 암송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기술을 한 가지씩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태어난 다소는 천막 제조에 사용되는 그 피륙 생산지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천막 제조 기술을 익힌 것으로 여겨집니다. 천막 제조 기술은 그 당시에 상당한 고급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벌었던 돈으로 자기가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사역비도 쓰고 다른 사람들의 먹을 것도 함께 벌었습니다. 바울은 천막 제조업자였던 아굴라의 집에서 그 아굴라 부부와 함께 살면서 천막 제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그렇게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아굴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들은 로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틀림없이 자신의 사업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이민가서 사는 사람들의 처음의 소원 중의 소원이 영주권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을 참 많이 졸이지 않습니까?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빨리 그 로마의 시민권을 주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까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먼저 고린도에 와 있었고 뒤에 온 바울을 만나서 함께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바울은 그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전후서 성경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후에 여기에 1년 6개월 머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3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를 다시 방문해서 이 고린도에서 바울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복음서 중에 복음서라고 불리는 로마서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인류를 새롭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바울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천국에서 얼마나 서로 감격스러워 했겠습니까? 내가 그때 힘들었을 때 당신 부부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사역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도 내가 당신을 만났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이 있는 사람은 참 복됩니다. 더 나아가 누군가에게 내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나의 삶은 더 복됩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18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지낸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곳에 있던 고린도 교회가 이제 자립을 하게 되었다고 여겼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원래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떠날 때에 이 천막을 제조하는 일을 했던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도 함께 떠났습니다. 그런 업체는 한번 다시 떠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천막 제조로 인해서 생업을 잇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생겼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눈에 보이는 빵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영원한 빵이신 주님을 목적 삼아 살 것을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부부는 사도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몇 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친 사도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고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 에베소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라고 하는 사역자가 와서 복음을 주님을 전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시는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시 다음가는 두 번째 도시였습니다. 그곳이 종이의 원료인 파피루스를 생산하는 생산지였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에 당시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250년에서 300년경에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번역한 성경을 70인역 성경 또는 셉투아 진트라고 하는데 그 성경이 번역된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아볼로에게는 뛰어난 성경에 관한 실력이 있었지만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습니다. 즉 그는 예수님의 고난과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를 데려다가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는 말입니다. 그에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 등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이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사역자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에 사색 당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서로 파벌이 나누어서 서로 옳다고 싸웠습니다. 개바파가 있었습니다. 개바는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였대, 바울은 그 당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대라고 해서 아마 개바파가 생겼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이 교회를 누가 세웠는데? 바울이 없었으면 우리 교회는 있지도 못했어. 그래서 바울파가 생겼을 것입니다. 아볼로가 들어왔습니다. 아볼로는 뛰어난 웅변가였습니다. 신약 구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자 웅변가는 이사야 선지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이 아볼로가 거기에 버금간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사도 바울이 세웠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나는 지금 말씀 전하는 저 목회자가 좋아. 그래서 아마 아볼로파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들이 싸우는 게 다 보기 싫다고 우리는 그리스도만 쫓으려고 해서 그리스도파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만큼 아볼로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속에 구약이라고 알려지는 히브리 성경,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 사람들 바울이 했다 아니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들먹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가 구약의 원약 정통했기 때문에 신약 속의 구약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를 아볼로가 썼을 가능성이 많겠다는 것입니다. 그 아볼로에게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준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 집에 있는 유리창은 스테인드 글라스로 되어 있고 집 거실에는 강대상과 황금통을 갖다 놨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성도들이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 집을 내어놓을 만큼 주님을 사랑했고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과 그들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수용하게 되었고 그것을 아볼로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그리스도인 부부의 샘플과도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에 이 부부의 이름이 모두 6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2번은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4번은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것은 사역에 있어서 아내 브리스가 또는 브리스길라의 역할이 훨씬 더 컸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두 부부의 이름이 한 명만 나오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항상 같이 나옵니다. 그들은 함께 일을, 그것은 그들이 둘이서 한 인생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함께 일하고 또 함께 사역을 했으니 서로 얘기를 나눌 시간이 많았을 것입니다. 건강한 부부관계, 건강한 가족관계의 출발이자 과정이자 목적지는 함께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서로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정의 대화가 사라진 것은 너무도 비극적이고 너무도 슬픈 일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고 또 아무리 넓은 집에서 살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건강한 가정을 꾸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더 넓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추방령을 통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고린도에 심으셨습니다. 그 심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부부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고 그의 동역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볼로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아볼로가 교회의 온전한 사역자가 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있던 또 후에 다시 돌아가서 로마에 돌아가서 있던 그의 가정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교회가 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교회가 되게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고 누군가에게 십자가의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누군가를 섬기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삶을 한평생 살아가십시다. 그때의 우리의 삶은 고난을 넘어 부활의 여명을 밝히는 진원지가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와 유모 드보라, 다니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은 살았던 시대도 구약과 신약으로 달랐고 살았던 장소도 바벨론과 예루살렘, 사마리아, 고린도 등으로 달랐고 당시 대제국의 총리로부터 몸종에 이르기까지 다 달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 장소에 심어주신 사람들이었던 것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장소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고 이정표를 남기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바라옵나니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미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역사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았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앞서가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나니 오늘 마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마지막 날이 일상의 새벽기도회의 첫날이 되게 해주시고 그 일상의 새벽기도회가 특별 새벽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이 부활의 아침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교회로 갖고 가므로 하나님의 통로로 살며 특별 새벽기도회를 일상의 새벽기도회로 일상의 새벽기도회를 특별 새벽기도회로 승화시키며 살아갈 것을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새벽기도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